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그것 대신에 무엇을 가져올지 그레고르는 사뭇 궁금해서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동생이 실제로 무엇을 갖다 줄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다. 동생은 그의 입맛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묵은 신문지 위에다 펼쳐놓았다. 반쯤 썩은 야채도 있었고 저녁 식사 때 남긴 뼈다귀도 있었는데 거기엔 굳어진 흰 소스가 발라져 있었다. 건포도 몇 개와 아몬드도 있었고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맛이 없다고 말한 치즈 한 조각, 식빵 한 조각, 버터 바른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도 있었다. 거기에다가 그녀는 그레고르 것으로 정한 듯 싶은 대접도 놓아두었는데 물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는 그레고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그녀는 착하게도 급히 방에서 나가 열쇠까지 잠그고 그레고르더러 마음껏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렸다. 이제 음식이 있는 대로 가려니까 그레고르의 다리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그의 상처는 완전히 나은 것 같았다. 그는 아무 장애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 달도 전에 칼로 손가락을 약간 베었는데 그 상처가 어제까지만 해도 꽤 아팠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젠 내가 덜 예민해진 모양이지? 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어느 틈에 다른 음식보다도 먼저 그리고 강하게 눈길을 끄는 치즈를 열심히 핥기 시작했다. 그는 치즈와 야채와 소스를 만족스럽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차례로 허겁지겁 먹었다. 신선한 음식은 전혀 맛이 없었으며 그 냄새조차 참지 못해 자기가 먹으려는 음식을 멀리 끌어가기까지 했다. 그가 한참 전에 식사를 끝내고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누워있자 그에게 물러가라는 신호를 하느라고 여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거의 잠이 들 뻔했던 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여동생이 방 안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일은 그에겐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했다. 식사를 많이 해서 배가 불러 그 좁은 곳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약간씩 질식하는 가운데 좀 튀어나온 눈으로 그는 그런 형편을 모르는 여동생이 빗자루로 먹다 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전혀 건드리지도 않은 음식까지도 쓸어모아 이젠 쓸데없다는 듯이 전부 쓰레기통에 급히 붓고 나무 뚜껑을 덮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에서 기어나와 몸을 쭉 펴고 부풀게 했다. 그런 식으로 그레고르는 매일 음식을 받았다. 한 번은 아침 시간에 부모님과 하녀가 잠들어 있을 때 받았고 두 번째는 모두가 점심 식사를 한 뒤에 받았는데 이때 부모님은 댁에 잠깐 낮잠을 자고 하녀는 여동생이 심부름을 내보내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그레고르가 굶어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의 식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는 것 이상으로 알기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여동생은 부모님에게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덜어주려는 것 같았다. 실제로 부모님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첫날 아침에 무슨 핑계를 대서 의사와 열쇠공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지를 그레고르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또한 그들 중 아무도, 심지어 여동생까지도 그가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을 때도 그녀가 때때로 한숨을 내쉬거나 성자들에게 호소하는 소리 따위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얼마 뒤 여동생이 모든 것에 약간 익숙해졌을 때,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물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끔 그레고르는 친절한 뜻으로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 그레고르가 식사를 잘 먹어치웠을 때에는 맛이 있었나 봐 라고 말했다. 그레고르가 그렇게 잘 식사하지 않는 경우가 나날이 흔해졌는데 그런 때 그녀는 또 다 남겼네 하고 말했다. 그레고르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지만 옆방으로부터 무언가 엿듣기도 했다. 그래서 말소리가 들리면 즉시 소리가 나는 쪽 방문으로 당장에 달려가 온몸을 거기에 댔다. 특히 초기엔 은밀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는 없었다. 이틀 동안 식사 때마다 식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도 그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들 중 아무도 혼자 집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 데다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까닭에 적어도 두 사람은 항상 집에 남았다. 그리고 첫날의 하녀가 그녀가 그레고르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는 그다지 분명하지가 않았다. 어머니에게 그만두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15분 뒤에 작별을 할 때 그녀는 그만두게 해준 것이 이 집에서 베푼 최대의 호의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고 또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상사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엄숙히 맹세했다. 이제는 여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부엌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거의 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서로가 괜히 식사를 권하는 소리라든지 괜찮아 실컷 먹었어요 라는 식의 대답이나 그와 흡사한 소리 따위를 거듭 듣곤 했다. 식구들은 뭘 마시지도 않는 것 같았다. 때때로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느냐고 묻고는 자기가 사오겠다고 나섰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면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무 부담감도 없게 하려고 집 관리인의 아내를 심부름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단호히 싫다라고 말했고 그래야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